고린도후서 강의 20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또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빠져서 이 믿음에서 떠나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제 사도직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대화와는 달리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사도직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그와 같은 일들,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특히 육신적인 그러한 그 어려움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이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놀라운 그러한 계시가 있고 또 환상이 있다. 여기서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이 놀라운 것과 같은 그 신비들, 바울만이 체험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2장 1절부터 이제 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소위 우리 개역성경에서 삼층천에 다녀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으로 이제 알려진 그 말씀, 사실 뭐 삼층천이 아니라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 셋째 하늘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채 올라가서 그래서 말로 할수 없는 그런 말을 이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면서도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3인칭을 사용하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놀라운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한 가운데 일이 다잘 풀릴 줄 알았는데 7절부터 사실 사도 바울 그 개인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죠. 여기 7절에 가서 보니까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진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 신령한 무슨 도사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에는 고넬료라든지 아니면 계시록 끝에 가서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천사나 아니면 사람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경배하거나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막으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몸에 평생토록 고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심각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와 같은 육체의 병이다. 지금 7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겁니다. 특히 살다 보면, 특히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 아픈 게 사실 가장 힘든 거거든요. 지금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근한 2만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의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약이 좋은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탄의 사자가 와서 그의 몸을 괴롭게 하니까 바울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다행히 누가라고 하는 그 의사가 그가 죽을 때까지 로마에까지 이제 쫓아가서 바울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세번 간청을 했다. 많은 경우 저희가 몸이 아프면 뭐세 번만 간청하겠어요? 그냥 아침마다 저녁마다 정말 얼마나 많이 간청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아마 여기 세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해서 세번 정도를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간청을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셋째 하늘에는 낙원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그 몸의 질병을 겪으면서 큰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뭐라 어느 면에서 패러독스, 아이러니가 지금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사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가서 보니까 세 번 간청을 했는데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교회 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을 고쳐준다 그러고 또 병을 낫게 해준다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 어느 면에서 좀 실망이 될 거예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심각하게 병을 앓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쳐주지 않으면 그 얼마나 그 실망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을 때 바울이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뭐 바울처럼 그렇게 뭐 훌륭한 그런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때 우리의 그 자세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하던 내가 그 내용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이 사탄의 사자가 와서 제 몸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제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작정을 하고, 이게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세 번을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지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병너 평생 지니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런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주장하는 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목사에게 와서,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기도하거나 본인이 기도한다 그래서 그런 병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이나 일시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간절하게 울며 우리의 심정을 토로해야 될 때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의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딱 타취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댈 때, 그 대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얻고 긍휼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하면 어려움 당할 때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고 어느 면에서는 특권이기도 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또한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될 말씀이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 담대함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분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창조물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이거를 사도 바울에게 지금 대입을 하면 사도 바울의 뜻은 이 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병에서 벗어나면 내가 교만하게 되면 내 자신이 멸망에 빠지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지내는 거다. 아픈 가운데 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그와 같은 일이 사도 바울 네게 필요하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닐 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병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그 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한다 이런 말은 그런 샤머니즘에서 있는 이야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적합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것처럼 바울도 병에 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3절 거기 가서 보시면 디모데도 위장병이 걸려서 바울이 포도주스를 좀 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가서 보면 드로비모라고 하는 바울을 열심히 도와줬던 바울의 동료가 나와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해요. 내가 병든 채이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남겨두고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병을 낳은 사람도 있고 병 나음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9절 가서 보니까 이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대 누구에게 발설하지 말라. 그래서 하늘에서 하신 말씀은 공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땅에서 지금 바울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공유하도록 말씀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공유된 말씀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땅에 있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바울이 이렇게 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 있게 전했잖아요. 그럼 그건 바울이 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강하고 모든 거다할수 있고 말도 다 자기 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건 바울의 능력으로, 바울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서 영광이 바울에게 갈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가서 보면 바울이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같은 데 가서 보면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성도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 있게 전하게 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몸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루어 놓은 그런 모든 일은 바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울 위에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된 거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내 은혜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그 힘든 일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뭐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이 이렇게 들수 있지만 당사자에겐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렇죠? 작정을 하고 지금 세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의 핵심은 너를 구원한 것도 내 은혜고, 지금까지 너를 살려준 것도 내 은혜고,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한 것도 내 은혜고, 내게 많은 계시들을 주고, 많은 환상들을 주고,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게 한 것도 100% 내 은혜다. 내 은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내가 아픈 것도 내 은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 한번 가서서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함께 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한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 신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 구약 시대에는 그 율법, 그 글자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 성령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셨으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랑침례교회 목사로, 또 집사로, 우리 성도로,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자기의 그 소회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이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그 과거의 모든 경력을 이렇게 밝히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느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 가서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유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 섬기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직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이 구약의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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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한 일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일이었다. 그 다음에 핍박하는 자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핍박했고 해를 끼친 자였어요. 교회에 엄청나게 해를 끼친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유능한 사역자로 삼아주셨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너를 구원해주고 정말 과거에 나를 대적하고 온갖 해악을 저지른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지금 들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사역자로 삼아줬으니, 이런 영적인 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느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8절 고린도후서 가서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인 일,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그 받은 물질 중에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그 물질 중에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내 몸에 생긴 그 일, 그 일마저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성도의 그 모든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유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이걸 좀 주십시오 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뭐 집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차가 필요한데 차를 주십시오. 지금 건강이 좀 이렇게 악화가 됐는데 건강을 주십시오. 많은 경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이 너무 안 됩니다. 일이 꼬입니다.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고쳐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면 병이든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병에서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했어요. 병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병이 그를 괴롭히는 인자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마귀의 사자를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그 목적은 마귀의 사자가 제거되면 바울이 분명히 교만에 빠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역사를 가서 살펴보면 거의 백발백중 다 맞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일이 다잘 되고 모든 게다 만사형통하면 교만할 가능성이 교만하게 생각하고 무언가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언가 잘못을 저지를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일이에요. 이런 것이 별거 아닐 땐 괜찮지만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특히 목사와 같은 경우 사실 넘어지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또 어떤 경우에 목사와 같은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꾸준히 끊임없이 그와 같은 고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하나님께 세번 간구하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할때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성숙한 과 같은 그 성도의 어떤 지표가 아니겠는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프면 낫기 원하는 게 누구나 사람 누구라도 다 원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런 성도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그거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병이나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목적이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성경을 읽어요?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이 주는 이와 같은 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스기야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그는 13년 동안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기상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찌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자기를 하나의 벼룩으로 생각할 그 정도로 나는 벼룩에 지나지 않는데 도대체 왜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가? 그것도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 장인이 그를 죽이러 돌아다니는 거야. 13년 동안 자기 장인이. 자기 장인이 어떻게 하든지 이 사위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군사를 풀어서 개를 쫓듯이 바울의 다윗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한 마리 벼룩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일이 다윗의 삶 속에 13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이렇게 된 이후에 그가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고 사실 시편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습니까? 그 시편에 다윗이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그 위로의 말은 다윗이 궁전에 있을 때 기록한 그런 시편이 아니에요. 목동 시절에, 무명 시절에, 그렇죠? 돈이 없을 때, 또 이와 같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개가 쫓기듯이 쫓겨다니는 그와 같은 삶을 유대광야를 떠돌면서 살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그 시편이 그때 이제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고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좀 성숙한 그런 성도라고 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좀 부끄러운 말입니다. 예, 여러 성도들의 그런 모든 사정을 제가 제대로 알고 정말 그분들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목회라고 하는 게 어느 면에서 사실 말씀 사역하는 그런 목회지 성경 이야기하는 그런 그 목사로서 성도들 하나하나의 그런 이 아픔을 이렇게 달래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회는 제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그 아픔을 토로하고 이렇게 할때참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가.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당사자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몸이 여기서 떠날 때까지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제가, 교회 목사로서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하게 어려움과 고통도 좀잘 견디고 이렇게 하면서 좀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요즘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제가 좀 낙심되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낙심이 뭐 병이 걸려서 낙심이 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삶이 단조로운 거예요. 너무 삶이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음미션 가서 2시간 강의하고, 여기 금요일 날 있죠? 주일날 오전, 오후 이렇게 하면 5번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해야 돼요. 이 말씀 준비하고, 지금 뭐 찬송가 이제 낸다 그래서 그 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똑같은 삶이 그냥 계속 똑같은 삶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도 그거, 다음 주도 그거, 그 다음 주도 그거.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우, 성경을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냐. 근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너무 삶이 단순하니까, 단조로우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운이 되거든요. 다운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면서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제가 지금 안고 있는 그러한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마음 미션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는 요 안에 있는 글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지금 천국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여기 있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을 떼니까 사실은 너무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삶이 단순한 삶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단순한가. 그렇잖아요. 이런 삶이 어떨 땐 너무 반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으로 이렇게 제게는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요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이겨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을 하니까 그 엄청났던 그런 고통이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합니다. 불신자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그 장애를 극복하고,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좋은 것과 같은 일들을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보다 더 많이 인내하고 참아야 될 이와 같은 특권 아니면 의무를 지닌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고통스러운 것과 같은 일이 있을 때 정말 주님 생각하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묵묵히 그거를 좀 수용할 줄도 아는 그런 좀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제가,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죽을 날이 있고, 이제 아플 날이 있고, 그럴 때, 정말 죽을 때, 병들어서 죽게 되고 이럴 때,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 제 자신이 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10절은 이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니라. 하나님의 변화를 수용하니까 하나님이 병은 고쳐주지 않았거든요. 그의 마음에 변화를 줬어요. 그 변화를 수용하게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연약함과 수치를 이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로 인해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와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바로 그 옆에 나와 있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30절이에요. 수없이 매를 맞고 2만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고 이방인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교회 밖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어렵고 약하고 힘들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당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은 바울이 이제 이 1절에서부터 12절에는 환상, 계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거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나머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사도라고 하는 걸 지금 증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사도다. 그렇죠? 자, 그래서 11절에서 13절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런 말 어디서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육체적으로 행한 그런 일, 영적으로 계시가 넘쳤던 것, 하나님의 환상들을 본 것, 또 이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것,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서 받은 대접은 완전히 푸대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례비를 받았습니까? 무엇을 해달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바울이 희생을 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친 거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물질적으로 뭐를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여기 11장, 12장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전에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준 사도 바울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푸대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하소연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에 가서 내가 뭘 이렇게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나는 으뜸가는 어떤 사도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거 목사나 아니면 이런 사도가 이런 말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찌나 속을 썩이는지 지금 할수 없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목사가 서서 나는 다른 모든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맨날 그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원래 너희가 나를 제대로 이렇게 대접을 하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역자로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할수 없이 내가 얘기했다. 예,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어떤 가는 사도보다 학식이나 지식이나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이나 은혜나 어떤 것을 내가 뒤지는 게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요한 거를 이제 하나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거짓 지금 교사들이 와서 내가 사도라 그러고 어느 유명한 사도에게서 추천서를 받았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의 표적들을 보인 게 있느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려면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표적. 초대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특별 직무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직무가 달랐어요. 누가 있었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 직접 눈으로 본 증인들, 열두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위임을 받은 이와 같은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입니다. 이 사도의 특징은 뭐냐?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일, 그 일의 증인이 되면 특별히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2장 32절, 3장 15절 가서 보시면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래야만 사도가 될수 있어요. 그게 사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사도다 얘기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때요? 다마스커스로 가면서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난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거나 유명한 그런 사도들 밑에 가서 어떤 돕는 일이랑 이런 일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말로만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인내에 능해야, 아주 엄청나게 인내를 해야 돼. 모든 인내와, 그 다음에 표적들.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어떤 특별한 표시,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적들. 이적들 뭐예요? 말 그대로 원더풀한, 엄청나게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도의 표적들을 보여야만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 살렸어요? 살렸습니까? 예, 누굴 살렸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다락방에서 떨어진 거 사도 바울이 살렸습니다.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놀라운 일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권능들을 행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증거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사도라 그러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또 초대교회엔 누가 있었느냐? 대언자가 있었어요. 대언자.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직통 이렇게 말씀을 주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 하원범 형제님한테 하나님의 계시가 직통으로 임하면 그럼 하형제님이 여기 전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언자들이 신약시대 초기엔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된 이후에는 그런 직통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가 없어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지금은 뭐만 있냐? 에베소서 2장 20절, 4장 11절 이런 데 가서 살펴보면 목사 겸 교사, 목사는 가르치는 것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 겸 교사는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요. 이와 같은 그두 직무를 제외하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도라든지 대원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라고 하면 사도의 표적들을 보여야 돼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제가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신약시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적들과 이적들과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구원에 관한 이와 같은 그 진리가 올바로 이렇게 선포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보내서 이 일을 하라고 이런 임무를 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여기 사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자라고 얘기도 해요. 사자. 사자는 메신저. 메시지를 가져와서 전달한 사람이 메신저 사자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도라고 얘기할 때는 누가 보내는 거냐? 예수님이 보낸 이 사자만 성경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낸 그와 같은 메신저. 자, 그래서 지금도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운동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 내가 사도다. 지금 이 시간에 사도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거 신사도 운동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가짜 사역자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속이는 그와 같은 일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의 사역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있어요. 임무를 잘 수행하는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또 임무를 잘 수행하는 목사, 이런 거를 교회가 너무 당연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목사를 하기 전에 너무나 이 성도로 지내면서 목사들의 횡포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할 때도 가능하면 성도들 편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선포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근데 이걸 자꾸 또 잘못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행하는 그런 교사나 제대로 행하는 그런 목사는 잘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원래대로 하면 너희가 나를 잘 대접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완전 푸대접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잘 다스리는 장로들, 목사들, 또 감독들,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바울이 한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면서 결론의 말씀을 지금 여기 목회서신에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냐?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데 디모데가 지금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에게 주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야. 잘 다스리는 그런 목사들, 또 교회에 말씀을 잘 전달해서 아이들 양육을 잘 시키는 그와 같은 성경 교사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또 17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역시 또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17절에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그렇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강의하면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균형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낭독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목사의 자세에 대해서 14절에서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반성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렇게 속을 썩이면 저 같으면 아유 빨리 그만두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상종하지 않고 아직 뭐 너희만 사람이냐 아니면 너희만 성도냐 아딴데 가서 교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바울의 심정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반성을. 자, 1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같으면 아 이제 그만 가도 되지. 그렇잖아. 이건 뭐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뭐 하러 가겠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세 번째 갈 준비가 돼 있다. 어떤 심정으로 가냐? 부모의 심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너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참좀 애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너에게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려고 그러는데 짐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예,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나잘 섬겨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올바로 서서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일꾼이 되는 거 그건 내가 그거 원하는 거지. 너희에게서 무슨 재물 바라는 게 아니다. 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 위해 하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이걸 이해하겠어요? 예, 지금 바울이 예, 자기가 이렇게 세워놓은 그 고린도교의 그 성도들을 자기의 아들, 딸처럼 지금 생각을 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거, 뭐 희생하겠지만 그 정도가 사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내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가 아니면 지금 가겠습니까, 거기?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당신 오지 말라 그러고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가겠어요? 바울이 내가 가긴 가는데 부모의 심정으로 간다. 또 너에게 짐을 이렇게 지우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섬기면 섬기지. 내가 너에게 섬김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참또 슬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자,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온 모든 걸다 바쳐갖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성도들은 덜 사랑한다. 날이 갈수록 많은 경우 자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많은 경우 그래요. 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예, 그럴수록 많은 경우가 부모를 덜 사랑하게 돼요.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 불행한 그런 관계일까? 목사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성도는 더 싫어한다. 이거 지금 말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거 아이러니를 이 안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다 너희 위해 쓰마. 심지어 내 몸도 다 너희를 위해 바치마.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 해도 내 자신까지도 너희를 위해 다 내어준다 해도 예, 나는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확실히 내가 이야기하는데 난 너희에게서 무언가 받은 거 하나도 없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행한 건 나는 하나도 없다.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도다. 예, 지금 바울이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나는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이게 사실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저 바울이 간교하게 해갖고 그래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았다. 그걸 지금 바울이 자기 입으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6절. 예,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바울의 유일한 잘못은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참 목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는 목사일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잖아요. 바울이 유일하게 그 교회에 잘못한 거는 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은 거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저도 목격을 하게 돼요. 목사가 어떤 일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럴 때왜 그거를 그대로 받지 않고 삐딱하게 해서 이렇게 받아갖고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사도 잘해야 되고 성도도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람을 사람으로 받아야지. 목사에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목사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는 그런 것을 제 눈으로 과거 몇년 동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중에 누구를 시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참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목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얼마나 슬픈. 내가 니들에게서 이득을 취한 적이 있냐? 누구를 이렇게 보내갖고 돈을 달라고 그런 적이 있냐? 이 정도 나가면 얼마나 슬픈 그러한 관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나나 디도나 내가 보낸 모든 사역자들이 동일한 그 성령님 안에서 같은 이 보조로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너희를 섬기며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바울이 지금 맨 마지막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에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또 생각하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거니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속을 썩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는 자,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이게 목회자의 자세라는 거죠. 뭐, 이 성도들이 속을 썩이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목회자의 유일한 목표는 성도들을 세워야 되겠다. 성도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침례자 요한이 가졌던 그와 같은 자세잖아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게 해야 되겠다. 흥한다, 쇠한다는 게 영어로 가서 보시면 흥한다는 건 인크리스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점점점 인크리스, 증가가 돼야 되고 나는 디크리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진 그 심정이 이 침례자 요한이 가졌던 그런 심정.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심정이에요. 어떤 심정이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성도들을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세워야 되겠다. 2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거기 갔는데, 바울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런 모습을 보고자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염려한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원치 않은 모습은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며 지금 사도 바울은 가서 사랑과 은혜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역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싶은데 거기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강력한 경고의 말과 함께 교회에 징계를 실시해야 될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으니 나는 너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길 원치 않는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보일까봐 내가 지금 염려한다. 또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한다.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YMCA 뭐 어디에서 이런 거뭐 어느 국회의원 뭐 새나라 당이니 뭐니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논쟁이, 시기와 그 다음에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악은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지. 아닙니다. 교회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회를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목사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는 성도로서 여기 있는 거 논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냥 분노하고 진노하고 다투고 중상모략 헐뜯고 수군수군대고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결국은 안 되면 파당을 지어갖고 그냥 소동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까봐 내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가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좀 회개하고 돌이킬 줄로 지금 생각하고 내가 세 번째 가는데, 안 그러면 어떨까? 내가 아주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염려한다. 바울을 낮춘다는 건 뭐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 구원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데, 성도들 모습이 이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목사를 책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느냐. 이렇게 될까봐 내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심정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우리가 다 같이 좀 성장하고 성숙한 좀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했기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그냥 계속 남아있냐, 고쳐지지 않고.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색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염려하느라. 여긴 더 나쁜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일을 범하고 음행을 범하고 색욕을 범하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색욕, 음욕, 부정한 일,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일로 책망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세상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책망을 받고 이 일을 행한 모든 사람이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거 기억하면서 목사와 성도의 그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고린도후서 12장 읽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재정립하고,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여러분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옆에 있는 성도들과 또 목사를 사랑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랑 침례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